요한복음 10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증거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내가 젊었을 때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이 있습니다. 이 장은 거듭남에 대해 상당히 고상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22절에서부터는 오히려 낮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22절에서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고 말합니다. 청년으로서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그런 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기록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고 말한 23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한 24절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것들을 언급한 후에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것이 왜 언급되는가? 이에 대한 이유는 26절에서 발견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왜 요한은 이 모든 구절들을 포함시켰습니까? 단순히 여우의 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꼬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중들과 추종자들을 갖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태도는 이러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이다. 이 모든 자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몇몇은 왜 당신에게 가는가?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만일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제여,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집에 돌아가고 더 이상 침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증거한 사람이 지금 침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침례 주는 일을 그쳐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침례를 준다면 당신은 분명히 감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무대에 등장한 이후에도 요한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러나 예수께서 전 무대를 담당하도록 허용했어야만 했습니다. 주인공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나는 그가 무대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증가하여야 하겠고 나는 감소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부분의 기독교 교사들은 30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증가해야 하고 당신은 감소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당신은 무대로부터 따르는 사람을 갖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야 하고 그리스도가 무대 위에 유일한 인물로서 모든 따르는 자들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이 이 점을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위하여 시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가는 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께 가는가? 당신은 이 요점을 보았습니까? 만일 요한이 무대로부터 물러났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의 모든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더 이상 허용치 않고 주 예수님께 가라고 말했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나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대답할 때 그가 그리스도, 즉 신부를 위해 오는 신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신부를 위해 오는 신랑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얻으시도록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모든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가 됨.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의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거듭난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의 그 증가는 29절에서의 신부이며 이 신부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이 장에서 거듭남이 하나님의 성분을 믿는 이들에게 가져오고 그들의 육안에 있는 사탄의 성분을 없앨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 그들을 단체적인 신부로 만드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두 항목, 믿는 이들 안에 있는 뱀의 성분을 없애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은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발전됩니다. 계시록은 주로 어떻게 옛뱀인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며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전히 산출될 것인지를 계시합니다. 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각 사람이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증가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것이요 신부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분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거듭남의 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 그 자체만을 봅니다. 그들은 거듭남의 목적을 보지 못합니다. 거듭남은 단지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증가인 신부로 지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뱀의 성분을 갖고 있는 조그만 뱀들이었습니다. 거듭남으로 뱀의 성분은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거듭남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뱀의 성분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후로 우리는 모두 신부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은 뱀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분입니까? 우리는 신부의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의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증가에 관한 책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의 신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의 증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삼음으로써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부분들입니다. 함께 구성된 그리스도의 부분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원과 거듭남이 그리스도의 증가인 신부를 위한 이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증가임.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가이며 이 증가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짝이 되기 위한 단체적인 신부로서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증가인 신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가인 신부는 아담의 증가였던 하와와 같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혼자 독신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증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으며 이 여자가 아담과 결혼했습니다. 일단 하와가 아담과 연합했을 때 하와는 아담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때 하나의 증가를 가졌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또한 혼자였으며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증가인 신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증가요 신부입니까? 오직 생명인 그분으로 거듭난 자들만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로써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신부의 구성원들이 됩니다. 후에 계시록에서 이 동일한 저자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임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무엇입니까? 반복하지만 그것은 그 영의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신부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가의 부분이며 이것은 오늘날 교회이고 장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가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의 증가는 거듭남을 통해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의 증가였습니다. 당신은 아담이 매일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담이 오늘날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약 6천년 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독처할 때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아담은 많은 후손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은 그의 증가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만 센다 해도 아담은 약 3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커다란 아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증가되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으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은 아담의 증가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두 번째 태어남이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린아이를 갖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아담의 증가를 위한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은 아담의 증가 안으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가 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담의 증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가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다만 아담의 증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아담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행하고 일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의 생명으로만 사는 한 우리는 단지 아담의 증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고 행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가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한 육체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증가이듯이 그의 신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두 번째 태어남으로써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궁극적 결과는 그리스도가 그의 증가인 신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산출되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조성되었고 아담과 한 육체가 되어 아담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증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되었고 그와 한 영이 되어 그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과 하나 되기 위해 돌아가 아담의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분께로 돌아가 그와 하나 되어 그의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가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재생산입니다. 이 재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의 감소됨.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증가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분께 가야 합니다. 만일 오늘날 모든 기독교 전파자들과 인도자들이 주여,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신 것이며 당신은 증가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증가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하지만 나는 나를 따르는 자들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갖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감소되지 않고 그분은 증가될 수 없습니다. 증가와 감소는 모두 따르는 자들에 달려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모든 전파자들이 그들 자신의 무리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념에 따라 모든 일꾼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줄로 여깁니다.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휘하에 따르는 무리를 보유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는 옥에 갇힐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가게 하십시오. 그분은 증가되고 우리는 모두 감소되어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은 많은 성경 번역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이 구절들을 어디에 둘지를 모릅니다. 한 번역본은 심지어 그것들을 다른 곳에 둡니다. 어떤 번역자들은 이 말들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인지 주 예수님이 한 것인지 또는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몇 가지 가정들이 설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그것들이 30절에서 일어난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30절에서 그리스도는 증가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감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무한한 분이고 만유를 포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무한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양육된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는 외모가 아름답지 않고 사람의 눈을 끌지 않는 매우 제한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유를 포함한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하늘보다 더 높고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그는 만유이고 만유가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 이 구절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열어주는 것을 봅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분임을 계시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그 당시 땅 위에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땅 위에 있었지만 그의 근본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유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늘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그는 땅 위에 있었지만 그의 근본은 하늘이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심.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만물이라는 말은 주로 모든 일이나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특히 세례 요한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요한은 주 예수와 경쟁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둘 다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요한은 주 예수와 동일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분이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 위에 있었던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는 우주적인 분이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고 성령을 한량 없이 나누어 주신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가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항목을 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사역하고 또한 성령을 한량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떤 번역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아들에게 한량 없이 준다고 부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좋은 사본을 연구한다면 아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량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함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는 살아있는 말씀과 측량할 수 없는 영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방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단지 두 가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는 말씀과 측량할 수 없는 성령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두 가지를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이 특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사역으로 부담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한다 해도 말씀을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분이 사역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함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말씀을 사역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사역자요, 거룩한 분배자입니다. 그분은 풍성한 말씀을 사역하며 살아있는 영을 한량 없이 공급합니다. 그는 모든 지체들을 양육하기 위해 살아있는 말씀을 사역하는 분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지체들이 완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영을 나누어 주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영이시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주님은 풍성한 말씀과 살아있는 영으로 그의 길을 입증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풍성한 말씀과 살아있는 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계십니다. 어떤 다른 것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이 없고 그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주장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확증이나 실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과 살아있는 영이 있는 한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의 확증입니다. 주 예수가 계신 곳에서 당신은 풍성한 말씀과 살아있는 영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교회에 대해 말하고 논쟁합니다. 결국 교회에 대해 말하고 논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관한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입을 다물고 교회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교회는 골치 아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관한 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다른 모든 인도자들은 감소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도자들이 증가되고 그리스도가 옥에 갇힌 것을 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계속 증가하고 인도 직분은 감소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있는 기름이 그의 몸과 그의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풍성하고 살아있는 영은 은사나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의 기름 부음의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만유를 포함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나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분이 기름 부음을 철회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메마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요즘 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적셔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들이 기름 부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만유를 포함한 머리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몸입니다. 관유가 아론의 옷 위로 부어진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위에 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미리 배열한다면 이것은 몸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조직은 측량할 수 없는 영이신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충만한 집회는 머리에 임재하심의 증거이며 이것은 몸 전체가 그에 측량할 수 없는 영의 기름 부음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2시간 반 동안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이지 머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영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표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당신은 교회 초기에 그 영과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고 흰 글자로 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생명과 빛과 기름 부음과 적셔짐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늘날 하시는 말씀인 살아있고 즉각적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그날 이후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열리게 되었음을 인해 주님께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영과 산 말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있는 곳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무한한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합니다. 따르는 이들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둔 것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든 따르는 이들은 오직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들을 가게 할수록 성경이 더욱더 우리에게 열려지고 기름 부음이 더욱더 몸에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지금은 주님이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 걸쳐 이 땅 위에서 그 얘기를 확증하시는 때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은 이전보다 더 그의 몸에 열려질 것이고 그 영의 기름 부음은 7배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일곱 영은 교회의 길을 확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교회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가를 위해 거듭났습니다. 그분의 증가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증가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주된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만유 위에,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만유를 포함하심은 아버지의 사랑에 속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만물과 함께. 35절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여기에서 만물은 주로 모든 것이나 모든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어떤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선택된 모든 백성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이나 어떤 기독교 일꾼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모든 기독교 일꾼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모든 선택된 자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에게만 가야 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봅니다.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가 하신 모든 것은 우리로 구원받고 거듭남으로써 그의 증가인 그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 그는 그처럼 놀라운 분이며 그는 그러한 놀라우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그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해방과 그 영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남으로 사탄의 악한 권세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 중독된 채로 남아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에 의해서 중독된 뱀들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분의 신부의 부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배필인 그분의 증가이며 재생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됨.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순종치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사탄의 뱀에 속한 성분으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증가인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